오늘은 사사기 7장 2절 기드온의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동일한 내용 그렇지만 오늘 강조점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의 믿음. 금요 새벽 자다가 침대에서 전해지는 지진 진동 느끼고 저는 깼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몇십 초 정도 진행된 것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뉴스를 확인했더니 오클랜드 동북쪽 약 800km, 어떤 데는 1000km 그 지점에 떨어진 그 화산섬 인근 그 수심, 그러니까 바다 표면에서 한 10km 정도에서 발생된 규모 8.1의 지진이라고, 그것도 또 한 번 더 있었고 또 한 번 더 있었고, 그래서 쓰나미 경보가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힘이 속수무책이다. 둘러싼 환경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우리가 지금 몇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이 거인은 생각보다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구나. 우리는 모든 것이 under control, 내 통제 하에 있기를 편애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언제든지 이 위기를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성경은 그것을 예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 펼쳐질 때 그것이 세계적인 차원이라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기는가? 아닙니다. 서서히 믿음에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서서히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용적이 커진 상태에서라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준비된 300용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에 대한 묘사인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0을 선발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300에 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사기 7장 본문은 주님의 속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정황을 잠시 한번 살펴보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군대, 그들의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수효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우리 시대 기준으로 해도 13만 5천 명을 동원했다 이러면은 거대한 규모의 군사입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수집된 이스라엘의 군사는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 적군의 규모가 기드온이 소집한 군대보다 4배하고도 7천 명이 많습니다. 적군이 더 많다고요. 4배하고도 7천 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하게 계산하세요. 분명히 지금 열세에 있는데, 불리한데, 4배 이상 불리한데 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왓?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으면 반드시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3만 2천 명 가운데 돌아가고 싶은 사람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확 나갔습니다. 1만 명이 남았어요. 지금 기드온은 불안해 죽겠습니다. 3만 2천 명도 4배 이상 적은데 여기서 2만 2천을 뺐어요. 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도 많다 하세요. 그래서 끝내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습니다. 어떻게 선발했어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 보고. 제가 여기 관련된 주석이나 설교들을 참고해 보면 여기에 물 먹는 모습에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라고 해요. 9,700명은 그냥 무릎을 꿇고 주위 살피지 아니하고 벌컥벌컥 마셨다. 주위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과연 이게 합당한 성경 읽기일까요? 반대로 물을 손에 떠서 혀로 핥듯이 개처럼 마시는 자가 있었다. 300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만 사용하신다. 아니에요. 만약에 거꾸로 300명이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을진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 그 사람들 사용하셨을 겁니다. 13만 5천 군사를 대항하기 위해 그러한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축소하세요. 두 군대의 규모를 비교하면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당 450명의 미디안 군사를 대항해야 돼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골목에서 5명을 상대했다니까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45명을 상대했어. 인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브루스 리 정도면. 근데 브루스 리도 안 되는 게 450명 정도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기드온에게 너 혼자 나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상상이 아닌 게 사사기 6장 16절에 너와 함께하여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 했거든요. 기드온의 마음은 3만 2천 명도 작은데 자꾸 줄이시네. 2만 2천을 내보내시고 만 명밖에 안 남았네. 여기서 또 줄이셔서 300명. 진짜 엊그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혼자 싸우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네, 하나님께서 절충안을 내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아무리 너를 설득하고 두려움 없애려고 해도 혼자로는 불가능하게 여길 테니까 300명으로 하자. 이 이야기죠. 300명의 군사에 대해서 3만 2천 명은 그나마 나았는데 300명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최종 설득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잠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300명으로 군사를 축소한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것을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시면 주님의 섬세한 자상하신 배려가 느껴져요. 기드온에게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부라입니다.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막사에 접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운 마음을 종식시키고 다시 말해서 적군의 사이즈를 보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경험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이 진치고 있는 그곳을 몰래 잠입해서 한 막사에 이르게 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 막사 안에서 미디안 적군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요. 아주 이상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기도원은 완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어떠한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이요.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이것은 미디안 군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한 사람이 꿈꾼 이야기를 해요. 언제? 기도원과 그의 부하 한 사람이 천막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손서심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사람이 도매금으로 몰살하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무리카락 한올 한올을 세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미디안 군사 한 사람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으로 오더니 장막을 쓰러뜨렸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럴 법한데. 그게 상식이에요. 이런 꿈 이야기 하면은. 근데 희한하게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타이밍, 꿈 내용, 해석,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대한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했던, 바로 그때 삼키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길을 막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막사에 접근한 바로 그 시각에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의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기도원의 하나님, 지금 그것을 확정해 준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기도원의 삶 가운데 믿음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생깁니다. 이들이 대화를 듣고 있던 기도원의 내면에 뭔가 거룩한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고 나는 도구이다라는 확신이 확 잡습니다. 그 전에는 적군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데 내가 가진 군사가 얼마냐 이것만 보였다면, 이 순간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커져서 확 그를 감싸면서 이미 전쟁의 승리가 끝난 것처럼, 확보된 것처럼 큰 확신 가운데 15절에 이 말씀을 해요.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연합군 그들의 규모에 압도되었던 그가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압도되어서 외칩니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합니다. 횃불, 황아리, 나팔 이런 것들 동원돼요. 22절, 23절 보십시오. 각기 제자리에 서서, 이것은 기도원이 이끄는 300명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매 그대합니다. 13만 5천 명인데요. 그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지금 칼을 날리거나 화살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 아닙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는 그 순간에 그 온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 친구는 누구예요? 미디안 진영 적군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서 칼을 찌르면서,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만 2천 명이나 만 명이나 300명이나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기도원이 물론 전략을 세우고 이스라엘 300 군사가 동원되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전쟁의 주체자, 주관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분명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여호와께서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믿음을 연습하는 과정에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각양 동물의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 하나님 하실 수가 있으셨지만 아담을 통해서 집행하세요. 하나님 홀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애굽 왕을 직접 굴복시킬 수 있으셨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가 명령했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집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홀로 미디안을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기도원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시도록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 안 됩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욕망이나 사람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해진 그대로 그래서 그들은 자주 쓰는 말이 인샬라입니다. 알라의 뜻이라면 숙명론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패션 트랜슬레이션은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부분을 But he has given us the earth and put us in charge. 지구상의 일 우리 사람의 책임하에 두셨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일을 하나님과 동역하여 뭔가 이뤄내기를 원하세요. 숙명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안 하십니다. 안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누군가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세우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믿음의 강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무 일 안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요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십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믿음의 간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역하시는 그리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축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7장 2절 본문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군대의 숫자가 3만 2천에서 300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기드온으로서는 두렵고 당혹스럽습니다. 양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속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사람은 많이 확보하는 게 든든합니다. 그래서 쓰나미 같은 지진 같은 내 삶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것들이 불편해요. 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안전보장을 해치는 어떤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요. 아무 일 없는 것 복으로 느껴지고 많이 확보되는 것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물을 저축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의존해야 하는 땅으로 들어간다. 본능상 우리에게 불편해요. 사람의 본성은 하늘을 보며 때와 절기를 따라 하늘에서 비 내려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스템보다 하늘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없더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를 더 선호해요. 그게 믿음의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걸음마를 연습시키고 연습시켜서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언젠가는 두세 번 연달아 공중제비를 도는 그런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단계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의 축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연습할 때 우리 삶의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뭔가를 허물어뜨려서 우리 능력의 축소를 경험하게 할 것이에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내 공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내 자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자원 되기 위해서. 그런데 후서 12장은 언뜻 들으면 이해 못할 고백이 두 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PPT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 삶 가운데 뭔가를 축소시키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환난과 궁핍과 박해를 겪습니까? 그러한 차원의 뭔가예요. 그런데 내 능력이 그러한 조건에서 온전히 꽃을 피운단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다를까 사도 바울이 화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자, 두 사람이 동업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합시다. 사업 자금이 100억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투자한 금액이 99억 8천만 원이에요. 1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99억 8천만 원. 한 사람은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1을 투자했고 한 사람은 450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성공을 축하할 때는 우리 사업의 성공으로 축하를 합니다. 한 사람은 숟가락 얹은 것밖에 없어요. 이미 밥이 차려져 있고 내 숟가락 하나 얹어서 이것을 누리는데 함께 사업을 축하하는 거죠. 우리 삶에 주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역사, 그분의 능력과 지혜 드러내기 위해서 내 능력과 지혜를 축소하실 때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패닉 상태에 들어가지 마세요. 주님 내 안에서 믿음의 이 용적을 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문이구나. 환영하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때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지금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숫자, 자기 능력 의지할 만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만 2천으로서는 내가 전쟁 치르지 아니할 것이다. 미디안 너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3만 2천으로서 하면 분명하게 나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 용감한 3만 2천이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남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아니 김치를 중국 거랍니다. 한복도 중국 거래요. 판소리도 중국 거랍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이도 손오공 후예로서 중국 출신이랍니다. 네티즌들이 분노하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유산을 자기들 것으로 치부하려니까 왜 논문 표절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4,500권의 전문서적을 읽고 실험하고 그것을 오그나이즈해서 훌륭한 이론 하나를 도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써진 그 논문을 제목과 내용 몇 개 슬쩍 바꿔서 자기 논문으로 제출했다고 생각해봐요. 수년간의 수고한 열매 나의 공적으로 돌려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정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속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감격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했다라고. 물론 내가 믿음으로 동력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권능에 대한 그분의 지혜에 대한 그분의 자상하신 배려에 대한 그 감격스러움 가운데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이 제대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지휘 아래 3만 2천 명 출전하여 미디안을 이겼으면 우리 손이 승리했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은 그들의 관심에서 밀려났을 것입니다. 이 구절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줄 치고 표시해 놓으십시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도움들 우리는 수많이 받는데요. 그것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진지하게 잠시 멈추었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앉은 데스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경배합니다. 그것이 불과 50초밖에 들지 않는 순간이지만 이 고백은요 전 하늘을 전율하게 하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의지는 반드시 관철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한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1절에 우리에게 뭔가를 밝혀놓았는데 처음 읽어서 몇 분 묵상해서 영어 성경을 참고했어도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뭔가 중요하게 믿음과 관련돼서 정의를 내린 것 같은데 단어의 배열 이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후포스타시스, 실상, 보장된 약속.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장된 약속이다? 아직도 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를 엘렌코스,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 있다면 내적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장된 약속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내적 확신이다. 그래도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문서를 생각해 봐요. 소유 자격을 부여합니다. 토지 문서를 확보하는 것은 종이로 된 문서에 불과하지만 서너 장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수천 평의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합니다. 이게 토지 문서예요. 종이예요, 종이.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봉투를 꺼냅니다. 여기 땅에 대한 문서와 도장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알아서 선한 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건넸어요. 나는 그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고 도장을 받는 순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에 대한 보장된 약속을 내가 내적 확신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지 문서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신뢰하라.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기신이 너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약속을 주세요. 너와 함께 하겠다. 3만 2천이 300명으로 줄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이 여호와의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약속을 주세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신뢰하는 가운데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긴 것처럼 확신합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갔을 때 기도원이 그 적군들의 꿈 이야기와 꿈 해석을 믿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긴 것처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어제 한국에 있는 누구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주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 하길래 예레미야 32장 27절을 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당신의 육체에 구성하고 있는 그 DNA 하나하나를 조성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어떠한 자연재해, 국가적인 차원의 세계적인 차원의 재해, 모든 육체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놀래킬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몰래 살짝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지금 문제의 관건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그 안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자라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각인의 중심에 이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말씀을 당부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확보 없이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전쟁을 위해서 이 준비하는 시간, 믿음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 그분을 확신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들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종결자이신 그 예수님께 고정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원의 믿음의 그런 말을 시작하고 확신을 주고 설득하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시키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진데 그 주님의 성실하심과 열심과 자상하신 배려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할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도 좋아요. 무슨 일이 발생해도 좋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불편할지언정 압사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환경은 불편할지언정 그 환경에 의해서 깔아뭉개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셨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순한 손으로 믿음의 그런 말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습시킬 때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원하옵니다. 주 성령님, 이 과정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